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가족 중 한 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홍수 가운데 멸망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져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홍수는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자신들의 삶에 닥칠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떠하였을지 우리는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이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조상인 노아가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을 때에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땅에 닿고 그들이 지면에 발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난 것을 인하여서, 살아남은 것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자연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도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이 홍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깊이 남아있는 것은 또다시 이와 같은 재앙,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뇌 속에 흔적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수 가운데서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문명과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1년간 그들이 배에 떠 있으면서, 물 위에 떠 있으면서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이 배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움과 불안이 다가오는 그 세월을 그들이 견뎌내었을 때에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과 소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9장 말씀에서 바로 그 순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즉 하나님께서 네 번이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이 무서운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그냥 그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더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죄악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서 풍성한 소출을 우리가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의 심판의 사건을 보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아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불행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 홍수 가운데 죽었던 그 모든 사람의 어리석음보다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노아 시대 때 죽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홍수 후에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노아와 가족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세 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9장 1절과 7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가 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 창조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될 그때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새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예표들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도 다시 반복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장 1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반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땅에서 아담이 해야 했던 그 일들, 그 축복을 이어받음으로써 홍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새 아담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땅의 지배권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류에게 생존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이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비록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실패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보장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라서 그를 구원해 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생존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이 이 땅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때까지 인간 생활의 전체 기간 동안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은 해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누렸을 위로와 평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만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면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삶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은총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아라고 하고 보아라 하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해와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그저 지겨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생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이 삶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산을 모으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풍요로운 먹을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을 즐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보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며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삶의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자기의 삶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의 자손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생물을 그들이 이 자기의 양식으로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 노아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모든 생명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도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포함시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이 누릴 언약의 특권과 금지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도 이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서 먼저 하나님이 노아와 세운 언약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9절 말씀은 노아와 그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단 한 번으로 끝이며 두 번의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 다시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절 말씀에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양식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인간에게 양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홍수 이전에도 인간들이 동물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양식으로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 이후에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위가 더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홍수 이전과 달라졌고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달라진 자연 환경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 지구의 달라진 환경들을 홍수의 영향으로 설명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홍수 이후에 대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더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생명과 동일시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는 땅에다 다 흘리고 그리고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고려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동물을 양식으로 주셨을지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무자비하게 그냥 무작위로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취미로 동물들을 사냥하고 취미로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동물들을 죽이고 그 고기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더 강력한 경고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피는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 중에서 살인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이 살인의 금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피는 흘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금지된 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그 악함은 바로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보지 않고 약육강식의 태도로 인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그와 같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것조차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는지,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해하였다면 그 짐승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보면 28절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사람을 물어 죽이거나 사람을 받아 죽인 짐승을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짐승들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그 존엄성을 그가 파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심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와 인간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살인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만 성경이 만약에 고의로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멸하는 살인을 행하였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형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살인으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를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너무나 잔인하고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사형 반대론자들의 그런 견해인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사악한 살인자들에게 생명을 경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살인자를 살려주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의로 살인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그 대가가 사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아무도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이 칼을 주신 것, 사법제도와 그리고 인간의 그 무질서와 악함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는 일들을 권세자들이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이나 서구 사회가 흉악한 고의적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성경은 고의가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35장의 말씀 보면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도피성을 두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 생명의 복수자로부터 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의가 아닌 살인자도 일정 기간을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라야 그가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살인을 행한 자들은 일정 기간 자신의 그 실수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그 자손들에게 다시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안식을 약속하시고 인간에게 짐승을 양식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은 인간의 삶이 계속될 것이며 그 계속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 이전에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가 횡행하던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세상의 법이나 율법에 규정된 그 규례를 따라서만 살아서는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졌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것은 그 평안한 삶이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난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기를 살피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질서 있고 평안하게 유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이 땅을 공의로 질서 있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한 삶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인데,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생애 동안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자손들과 모든 생명체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언약의 증거를 지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홍수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언약으로도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두 가지 더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31장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언약의 징표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 중요한 단계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언제 처음 생겨났습니까? 모세 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의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도 이 안식일이 있었고 아담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규정, 규례로 주셨을 때에 그들은 이 안식일마다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장차 오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소망하는 그 표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홍수 이후에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에 주신 무지개였습니다. 홍수의 끔찍한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마지막에 이르는 그때까지 인간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할례인데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히브리 국가의 성립과 관계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상대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들어오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할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분리되었고 죄와 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는 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셰트라고 하는데 이 캐셰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말하기도 하고 무기로서의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이렇게 휘어진 방언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무지개와 활을 동일한 단어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그 유물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활을 들고 있는 신들의 그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활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며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전사이시고 그가 활로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은 여호와를 용사로 전사로 묘사하고 하박국 5장 9절 말씀에서는 이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화살이 가득 찬 화살집과 활을 가지고 자신의 적들을 무찌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활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를 땅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하늘로 향한 무지개, 무지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만약에 이렇게 조준되고 있다면 그 조준되고 있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활이 땅에 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신다,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인간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는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무지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즉 이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고 자신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도 그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보고, 그리고 내가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고 자신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짧아서 이런 징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씀을 그 어떤 표시나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을 모르셔서 너네들이 표로 표시해주면 내가 더 이상 그 집은 치지 않을 것이고 바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피는 무지개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표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표적은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망각의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무지개를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언약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표징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노아가 서 있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지만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그 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시기와 때를 모르지만 이 세상에 평안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의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에게 주신 은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노아가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노아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